안녕하세요. 요즘 가끔 꿈을 꿉니다. 사실 매일 꿈을 꾸는데 가끔씩 기억을 합니다. 그게 더 정확한 말이겠죠. 제가 꾸는 꿈의 종류는 대충 세 가지. 하나는 뭐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시험 시간이 됐는데 학교 교실을 못 찾아요. 헤매다가. 혹이라고 부지런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문을 탁 쳐 있다든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미국에 와서 일어난 현상인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 길이 이렇게 고가도로로 올라가요. 그런 거 잘 안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한참 올라가는데 구름이 싹 가려가지고 앞이 안 보여. 아주 그냥 쫄깃쫄깃하죠. 그야말로. 세 번째는 최근에 일어난 현상인데 아이 가만 보니까 이 설교할 시간이 됐는데 준비가 안 됐네. 이걸 심리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어떤 강박관념에 의한 무슨 현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심리적으로 어떤 병적인 뭐 현상이라고 그래봐야 이게 제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꿈을 통해서 뭔가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얼마나 이 긍정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던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Which commandment is the greatest of all? 근데 이게 영어 성경 번역인데 사실 한국말 번역이 오늘 더 나아요.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큰 계명. 그럼 작은 계명도 있겠네요. 큰 계명. 크게 지켜야 할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작은 계명, 작게 지키는 계명, 뭐 지켜도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건가? 이 본래 오늘 본문은 사실 마가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묻고 있어요. 어느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신학관을 묻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에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냐? 전반적인 예수님의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구절을 그 verbatim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그대로 따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자신들의 신학적인 그 저기가 있으니까 왜 그동안은 계속 예수님이랑 바리새인들이랑 지도자들이랑 어떤 대립관계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약간 이제 각색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큰 계명이 있으면 자기는 뭐 작은 계명도 있겠죠. 그래서 무심코 이게 큰 계명이다 하고 그러면은 봐라. 예수님이 이게 큰 계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작은 계명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계명의 어떤 건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고 이렇게 말려들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라는 말은 반드시 둘째를 전제를 하지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물어온 그 대답, 질문,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그걸 예수님이 이제 바꿔서 이해하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째는 둘째를 전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첫째 딸입니다. 그러면은 둘째가 있어야죠. 어느 분처럼 딸이 하나만 있으면은 첫째 딸입니다. 그 말 못해요. 외동딸입니다. 그러지. 최소한 둘은 돼야지 그래도 첫째 딸입니다. 이렇게 말할 어떤 자격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첫째 계명이라고 할 때는 둘째를 전제한 말입니다. 질문에는 없는 건데 자신의 어떤 말로 바꾸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이렇게 술수를 쓴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성서 다시 읽기에 해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의 말을 있는 곧이곧대로 그냥 믿고 외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말로 풀어 썼다 하는 그것이죠. 사실 성경에 곧이곧대로 읽는 사람 많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읽어야 되는데, 헬라어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한 걸 읽어요. 번역은 interpretation is an act. Translation is an act of interpretation. 우리 그 선생님이 늘 하던 말씀입니다. 해석이라는 거는 일종의 번역 작업, 번역이란 뭐 일종의 해석 작업, 어떻게 되든 해석이 다 들어가는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6장 4절 오늘 읽은 이 구약의 본문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매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주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건 뭐 어떻게 번역하든 너희는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 언제든지 가르치라. 또 너희는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그렇게 잘 안 보이나 했더니 안경을 안 바꿨네요. 오늘날에도 그 Orthodox Jew, 그 Conservative Jews 이런 사람들 보면은 빵 모자에다 뭐 이렇게 하나 달고 다니죠. 아침 기도 시간에 이마에 그 타플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박스를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이렇게 감아 돌려 붙이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문자 그대로 행하는 그런 얘기죠.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고 또 따르고 있을 바로 그 말을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느님을 섬기라고. 근데 이것은 첫째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서에 무엇이 큰 계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할 때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문자적인 답을 그대로 내놓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예수님이 본인의 말로 해석 작업을 거쳐서 내놓습니다. 아무 얘기나 하면 돼요? 그 말 역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 역시 성서에 전통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서 이해가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들으면서 시험이란 거는 안 나왔지만은 이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물리친 후에 이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배운 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서 공격을 하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믿는 사람들끼리는 성경의 말 갖고 공격하고 대답하면 이게 재미가 있어요. 서로 아는 거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나 공동의 어떤 전통, 성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성서 잘한다며? 그러면 시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를 갖다가 발 아래 둘 때까지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윗이 주를 가리켜 주께서 내 주, 그리스도를 이제 내 주라고 그런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내 주라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 얼마나 훌륭한 공격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저처럼 이제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안 했으니까 여기 안 나오겠죠.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 그 인용하고 있는 그 구절 시편 110편이 다윗이 쓴 글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다윗이 쓰면서. 근데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10편이나 시편 2편은 다 어떤 그 coronation psalm, 어떤 이 왕위에 오를 때 이렇게 그 칭송하는 그런 시편으로 보는 거예요. 시편 2편의 7장 2편 7절에 보면은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그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거는 다윗이 쓴 말로 나오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지금 쓰는 겁니다. 이 110편 같은 경우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 거기서 내 주라는 거는 뭐예요? My master.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 다윗 함께 주는 하느님 여호와 하느님이죠. 여호와 하느님이 내 주 다윗 함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읽는 것이 그 학자들의 이제 생각이지요. 어쨌든 시편이 다윗의 시, 그 다윗이 저자라고 볼 때는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실 것으로 주와 내 주는 다윗과는 관계없는 제3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박할 때는 주가 누구인지 내 주가 누구인지 그런 설명이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처럼 110편 그 인용되고 있는 구절이 다윗의 시라고 읽었을까? 만약에 그렇게 읽었다고 그러면은 그 논리에 걸려드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한 방 먹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돌려 쳤다. 뭐 이 정도로 끝나면은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점입니다.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습니까? 그런 보다 큰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히 이것이 복음이다. 그걸로 충분할까? 내가 생각하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될까? 우리 기독교의 어떤 특별히 예정론 같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예정해서 복주기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고. 그러면 나는 좋지만은 나 때문에 복을 놓친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메시지가 될까?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에 보면은 축구 경기에서 그냥 하다가 골 하나 딱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있죠? 야구 경기. 아, 요즘 아주 신나는데 그 그냥 홈런을 뻥 때려갖고 난 다음에 그냥 돌면서 하늘에다 대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골 먹은 팀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홈런을 당해가지고 그 많은 그 홈관중들 그냥 물끼얹는 그런 사람들은 이 홈런이 무슨 복음이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봐요. 특별히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원의 사건이 되고 복음이 되지만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그 메시지가 무슨 복음이 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복음이 되는 큰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되고 메시지가 될까? 이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그거를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서가 가르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만 복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되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에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복음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의 전분이라. 율법과 선지서, Torah and the Prophets, 이거는 소위 말하는 구약을 통틀어 칭하는 말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라고는 구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Torah, Prophet,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전부, 곧 성서가 말하는 전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머지는 이에 대한 해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 선지서다.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이 말을 했을까?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그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이방인이 당시에 그 유대인 두 랍비 거장한테 가요. 하나는 샴마이고 하나는 힐렐한테 갑니다. 내가 한 발로 깽깽이 발로 서 있는 동안에 토라를 전부 내게 알려주시오. 그럼 내가 개종해갖고 유대인이 될게. 말도 안 되죠. 이 탈무드는 한 40권 되는 엄청난 백과사전 같은 건데 그걸로 한마디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팡이로 때려내 쫓았죠. 힐렐한테 가서 내가 깽깽이 발로 서 있는 동안에 한마디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힐렐이 그럽니다.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게 토라고 예언서다. 나머지는 전부 해석일 뿐. 예수님의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힐렐, 네가 대접받아서 싫은 그거 남한테 하지 마라. 율법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남을 나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차별이 왜 생겨요? 남을 나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종교 간에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남의 종교를 무시하기 때문에, 업신여기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것이 예수님이 이해하는 성경의 메시지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게 과연 성경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뭘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저한테 가장 부담되는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메시지로 봐요. 그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남이 하는 거 그냥 따라하지 말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하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달란트를 10분 활용하며 살라. 이런 말로 받아들입니다. 만일 성서에 나타나는 그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이 내 몸에 그냥 몸 껍데기만 빌어서 살고 있다면 내 삶이 어떤 모습일까? 요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람마다 환경이,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른 모습 사이사이에 면면이 흐르는 하느님의 믿음, 예수의 복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환경, 어렵든 좋은 환경이든 뭔가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제게는 이것이 가장 큰 숙제예요. 제가 무엇을 이루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생 힘써서 이루어야 할 꿈속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숙제입니다. 그것을 성경으로부터 제가 영감을 얻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큰 계명, 제게는 이것이 큰 계명, 큰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서가 주는 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을 지금 어떻게 바꿔놓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